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 4장 말씀,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풀렸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곧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마도 휴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들림받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홀연이라고 하는 말은 눈 깜빡할 사이를 말하는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눈 깜빡하는 시간을 측정해 보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깜빡하는 순간을 그 위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을 제외하고 아래 눈꺼풀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생각해서 측정한 결과 천분의 1초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천분의 1초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감지하기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휴거가 얼마나 신속하게, 다시 말해서 순간적이며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충분히 짐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요한을 새로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에게 장차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용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또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고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이 보좌는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요한은 그때 그것을 처음 보았던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지금 우리의 주목을 끄는 중요한 것으로 향하고 있는데, 보좌는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주권과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표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종합사령부. 그 어디에 있을까요? 워싱턴일까요? 런던? 모스크바? 서울? 북경? 도쿄? 어디 있을까요? 또는 그 외의 지상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바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나라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요,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편에 앉아계신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옮겨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주 확신 있게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의 자리를 떠나 심판의 자리로 옮기셨는데도 교회가 여전히 지상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잘못된 자리에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교회인 겁니다. 4장 3절로 가보실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본절에 묘사되어 있는 그 보석 모두가 참 화려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색깔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형상을 전혀 갖고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지요. 우리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비록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이 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2절과 5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3절은 성부 하나님에, 그리고 5장 5절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절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계신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보석의 화려하고 현란한 모양에 대해서만 묘사하고 있을 뿐, 보석, 그 보좌에 앉아계신 그 위격의 형태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이 벽옥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보석 중 마지막으로 언급된 보석인데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 20절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벽은 또 새 예루살렘의 첫째 기초석임과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곽을 쌓는 데 사용되었어요. 벽옥은 다양한 색상이 조화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색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벽옥은 대제사장의 흉패도 부착되었는데 그것이 야곱이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작은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승천하여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홍보석,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이루는 보석 가운데 여섯 번째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풀린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그 불꽃과 같은 색조를 띠고 있다고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보석은 대제사장의 숭패에 부착된 보석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서 야곱의 맏아들인 루벤 지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지개, 이 무지개란 말의 헬라어 일리스, 이것은 후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무지개는 여러 가지 색채를 띤, 그러니까 본절에서 이 무지개는 특별히 그 녹보석과 같은 녹색을 띠고 있는 그런 무지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에스겔서 1장 28절을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홍수 심판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언약의 상징으로 무지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대환란기의 심판전에 물이 심판에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그것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녹색은 땅의 색깔이죠. 무지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는 말을 암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 4절부터 보면 24장로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4장 4절 보실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장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많은 축축들이 있었거든요. 장로란 말의 그 헬라어는 프레스 부텔로스란 단어입니다. 어쨌든 장로란 말에 뭐 어떻게 보면 영어적인 어휘인 프레스비트리안, 아마 그것이 여기에서 기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장로교 목사이죠. 또 어찌 보면 그 장로교라고 하는 그 독특성, 그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다 접고서라도 여기에 이 24분의 장로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장로가 대표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로가 있었고 초대교회는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전체의 대표자로 장로를 뽑았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장로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절의 24장로는 그러므로 오순절부터 휴거 때까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저는 이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옷, 그래서 이것은 뭐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고요. 금멸류관, 멸류관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장 5절로 가보실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본절의 현재 시제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나고, 그러니까 뭐 뇌성이 나고 그 나고 이 말은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번개와 뇌성,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뭐 장마철이라든가 또 기상이변 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본절의 이러한 표현이 심판의 도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우연한 심판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계신 분께서 통제하시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지는 게 네 생물인데, 자, 4장 6절을 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유리바다는 뭘까요? 이것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형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이 바다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심판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암시입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의를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평온한 이 바다는 교회가 처해 있는 안정된 상태를 암시하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폭풍의 희생자가 아니고 교회는 더 이상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떠 있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네 마리의 살아있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동물이란 그 영어 다루면 주잖아요. 그러니까 J-O-O잖아요. 네 생물을 의미하는 헬라어 조아에서 기원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친 짐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3장에서 야생 짐승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절의 생물과 표현과 짐승의 형태에 있어서 모두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생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짐승의 흉포한 수성이 아니라 생명력, 다시 말해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 생물이 어떻다는 겁니까?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물의 깨어있음과 경계성을 말하는데 그것들은 에스겔서 1장 5절로 10절, 또 10장 20절에 나오는 그룹과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스랍을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저는 이 생물들이 각각 사복음서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많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며 그래도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생물이 사자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분은 왕으로 태어나 왕으로 사시다가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부활하여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께서 마태복음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것은 왕의 신분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가리켜 사자와 같으며 통치자인 왕이 유다지파에서 나오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랬습니다. 송아지는 길들여져 짐승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짐승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없지요. 여러분은 잔디를 깎는 사람이나 주방에서 일하는 파출부를 고용할 때 그 혹은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잖아요. 마가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인 거죠.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은 그가 일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의 여부지 그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 파출부를 쓰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또 고데트가 시사하는 것처럼 동물의 세계를 나타낸다 봅니다. 사자는 야생동물을, 송아지는 길들인 짐승을, 독수리는 조류를, 그리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형태를 각각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물고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물고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파충류도 필요치 않은 것이죠. 따라서 태초의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뱀도 그곳에는 없을 것입니다. 8절로 가보실까요?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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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어디 구약의 어느 곳이 생각나세요? 이사야서 6장 2절이죠. 스랍에 여섯 날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날개가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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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6장 3절에 있는 스랍들이 부른 후렴구와 동일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뭐 이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본책의 서두에서 당신에 대해 이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에게 밝혀진 이상 우리는 이러한 곳에서 그것에 대해 특별히 연구할 필요가 뭐 그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 분명히 성경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4장 9절로 11절. 요 4장 9절로 11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한 번 더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